둘째 날 저녁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 바로가 그 와 그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전에 이렇게 내려가는 날 교회 도착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한 자매님이 남편이 이렇게 한의사인데 부부가 다 한의사인데 남편이 이제 대장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목사님 기도를 받고 했는데 이제 점점 심해져서 지금 음식을 못 먹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집에 찾아갔어요. 형제님이 음식을 못 드시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잘 일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말씀을 들려줄 때, 야, 그 형제님 몸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면서 또 막 이렇게 다리는 퉁퉁 부어 있고 음식을 먹지 못해서 힘은 없는데 그 말씀을 듣는 동안 반응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 트루스토리에도 그 백혈병 걸린 아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형제님 이거 죽을 병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형제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화답을 하시는데 그 광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며칠 지났는데 음식을 먹으면 너무 따갑고 힘들어서 못 먹는데 원인이 뭐냐 하니까 장 벽이 다 헐어가지고 밥 한 숟가락 먹으면 그 밥알이 모래가 굴러가는 것처럼 막 통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에서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담임 전화 왔는데 자매님 먹어야 돼요. 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 이야기했더니 하던 형제님이 억지로 미움을 조금씩 드시고 이렇게 계셨는데 탈진이 와서 오늘 이제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면역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입안까지 다 헐어서 입안이 이제 헐어있는데 곰팡이 균이 이렇게 다 서렸다는 거죠.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의사선생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이제 자매님에게 하는데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달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작년쯤인 것 같아요. 강남에 있으면서 목사님 외국에 가고 안 계시는데 토요일 날 장례 마치고 장례 예배를 가는 중인데 전화가 왔어요. 한 자매님이 목사님 제 남편이요 양재천에 쓰러져서 쓰러진 걸 사람들이 발견하고 바로 병원에 옮겼는데 이제 연락이 와서 병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례배 마치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안양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장례식 마치고 가니까 12시 좀 넘었더라고요. 그 형제님 딱 한 번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 침대에 누워있는 형제님 얼굴을 봤는데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퉁퉁 부어서 일그러져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대로 일주일을 지켜보다가 금요일쯤 의식이 깨어나면 사는 거고 안 깨어나면 그대로 이제 죽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형제님 쓰러져가지고 8분 만에 이제 119가 왔다 그러는데 5분이 지나면 심장이 뭐든지 5분이 지나면 몸 안에는 장기가 다 녹아내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8분이 지났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고 이제 의사는 말하는데 제가 그 형제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순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자매님 만나고 이제 왔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형제님 지금 의식이 없는데 살아날지 이대로 생을 끝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목사님을 떠올렸습니다. 목사님이 해외가 계시고 안 계시는데 교회 안에 이 일이 슬픔이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교회에 위로를 주시겠구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교회에 기쁨을 주시겠구나. 만약 목사님이 이곳에 계시면 이 형제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목사님은 이제 이 암으로 이 암 말기가 돼서 몇 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어떤 환자를 만나도 목사님은 늘 똑같은 대답을 하죠. 그거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거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놓였는데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형편이 찾아와도 이 문제가 목사님께 넘어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무 짐이 가벼워지잖아요. 예수님께 가면 더 가벼워지겠죠.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종을 통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저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 목사님이 계신다면 이 형제를 향해서 의식도 없지만 형제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형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시겠더라고요. 유두고가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찾아서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다락 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길어지니까 졸다가 떨어졌어요. 성경엔 죽었다고 돼 있는데 바울이 와서 저가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두고는 살아났어요. 제 마음에 내 마음 버리고 목사님 마음 안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우리 형제님 살았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 기쁨을 주시겠구나. 위로를 주시겠구나. 내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 소망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이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 큰 기쁨을 주실 겁니다. 목사님 계시지 않는데 교회 안에 이 일로 슬픔을 주지 않을 겁니다.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7시 조금 넘어서 예배당 로비에 이제 가는데 한 20분, 7시 20분쯤 됐는데 저만큼 그 자매님이 서 계시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다가가서 자매님, 형제님 좀 어때요? 했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깨어났어요. 8분이 지나서 구급대가 왔는데 이 상태로 의식이 없이 일주일 동안 기다려보다가 금요일에 깨어나면 사는 거고 깨어나도 장기가 많이 파손됐기 때문에 한평생 고생하며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상태는 깨어나도 고통이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어제 쓰러져가지고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그렇게 입원을 해가지고 의식이 전혀 없던 사람이 오늘 다 깨어난 거예요. 야, 목사님, 저희 남편이 깨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 그 언니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동생 자매님 병원에 있는데 전화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통화하면서 목사님, 저희 남편이 깨어났어요. 아, 그래요? 사람 알아봐요. 예, 사람 알아봐요. 말할 줄 알아요. 예, 말할 수 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 쏟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구나. 위로를 주시는구나. 우리 마음에 품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구나. 아멘. 제가 우리 송형제님에게 어느 그 자매 통화하면서 자매님 하나님이 이미 온전케 했어요. 이거 죽을 병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에요. 그건 형편이에요. 제 마음에 자매님이 내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내게 절망이 안 되고 그건 형편이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았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이런 말 자주 하시죠. 아 내가 아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이런 말 해야 하네요. 예, 믿음이 없다는 말을 종종 해요. 자,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고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라 말입니다. 나 믿음이 없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예, 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정확하게 들려지면 살아나요.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믿어지게 돼 있어요.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들 사역자들 막 싸워주셔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왜 듣지 않느냐? 들으면 살아날 텐데.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미국에 그 암이 걸려가 죽어가는 그 자매도 살아났더라. 암을 깨끗이 낫더라. 그래 그 자매님은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사각모를 쓰고 암에서 졸업했다고. 저 암에서 졸업했어요 해가지고 그 사진을 보내왔어요. 야, 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변하더라. 너 왜 내 말 안 듣느냐? 이유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으려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죠. 사람은 참 악해요. 그죠? 그리고 잔인하죠. 그죠? 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 몇몇 분들이 이렇게 앉아가 이야기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야, 여자 잔인하대. 그런.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저놈 인간 기름에 튀겨 죽여버리고 싶다. 아, 내가 참. 인생 잘못 살았다 하면서 그런 게 다 그 독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젊어서 고생시켰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지. 사람이 겉보기하고 속이 달라요, 그죠? 저 보세요, 얼마나 착해 보이는지. 저는, 아이, 저는요,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말씀하고 내가 너무 달라요. 예? 나타나는 내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내가 헷갈려요. 막, 너 그거 믿음 아니야. 너 그래가지고 안 돼. 너 일반교회 목사 같아. 막 혼나고 이제. 그러는데, 아니, 내가 죽어라.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인정도 안 해주고 이렇게 내몰아 치시나? 그러면 좀 섭섭한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안 올라와야 돼요? 아, 여러분. 그래, 이제 저에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섭섭하지?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이, 그러면, 아니, 섭섭하지? 섭섭한 게 생겼어요? 내 입장 대보세요. 이렇게 말할 줄 알면 오직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요. 그 어떤 사람들 막 악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악한 자기를 발견한다는데 저는 웬만해가지고 속이 안 나와가지고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아니요, 섭섭 안 한대요. 참 기가 막히죠. 지금은 섭섭하다고 표현해요. 성경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을 봤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순간 악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맞아요? 선한 거 없어요. 근데 왜 선하다고 자기를 믿어요? 자기 시각으로 자기를 보고 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넌 악해, 악뿐이야, 저런 거 없어, 넌 거짓돼, 넌 대적자야.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연수원에 갔어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연수원 일기생이라고요. 자랑스러운 연수원 일기생. 연수원에 가 있는데 이제 갓 1년 남짓 사역하고 그 연수원에 온 젊은 사역자들이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저를 앉혀놓고. 아니, 거기서는 뭐 계급장 다 뗐으니까. 예. 형제님, 지역장까지 해먹었으면. 사역도 우리보다 20년 가까이 했겠다. 죄는 더 많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죄를 고발해봐요! 그래도. 참, 이렇게 보니까 햇병 아래들이. 기가 막히다. 가만히 쳐다보다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명언을 했어요. 야, 난 니들처럼 안 살았어, 이야? 그래, 안 살았어요.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복음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온몸 다 바쳐, 이 한 목숨 다 바쳐. 예?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죄인 돼가지고 여기 잡혀 들어왔으니까. 난 그렇게 안 살았어. 그때는 내가 당당했는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부끄럽던지.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죄라. 그게 얼마나 악한 죄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것처럼, 내가 의로운 것처럼, 진실한 것처럼, 뭔가 성실한 것처럼, 뭔가 반듯한 것처럼 모양을 내고 살았는데 다 거짓되잖아요. 다 거짓되지요. 한국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면 욕으로 푼다 하더라고. 미국 사람은 총으로 풀고. 그래서 고속도로 달려가다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쏴서 이렇게 사람 죽여버리고 그런대요. 어릴 때 보면 늘 욕만 얻어먹고 컸잖아요. 저 호랭이나 물어갈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어머니도 하여튼 이야기하시면 욕부터 시작합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 썩을년 하면서. 아, 근데 내가 주체를 못하겠더니 이게 나와버려가지고. 제 아내가 난리가 났어요. 막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그러는데 잠깐만. 아, 이거 우리 고향에서 그냥 평상시 늘 쓰는 말이거든. 그 뭐 정말 늘 쓰는 말이에요. 전라도에서 야 썩을 뭐 하고 이제 한참 지났는데 제 아내가 한 번은 또 내 속을 뒤집었어요. 지랄하네 가더라고요. 뭐 하늘 같은 남편 보고 뭐라고. 그래 막 그 난리를 쳤더니 제 아내 고향은 충청도거든요. 우리 고향에서 늘 그렇거든. 1대1로 끝났어요.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할 일이 없었는지 몰라도 욕도 문화다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욕을 다 모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경상도에서 하여튼 포항에서 3년 반, 거창에서 3년, 그 다음에 동대구에서 3년, 대구에서 군생활 3년, 하여튼 오래 산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살다 보니까요, 말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어떤 형제님이 전화를 하는데, 어머니, 그 어머니 좀 오시라 그러세요? 했더니,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봐라, 봐라, 빨리 온나? 아니, 잠깐만요, 형제.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셨어요? 어머니. 아, 어머니한테 말을 그렇게 해요? 저 시골 마을에 교회를 다니는 모친 한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오셔가지고는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교회에 속았다 그러면서 아이고 그놈의 인간 그냥 갈아 마셔버리기라 하면서 막. 저게 또 무슨 말이지? 갈아서 마셔. 아이고 야, 말을 너무 험하게 하신다. 그것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래요. 배돼지로 뭐 저, 아니 수금포로 배돼지를 그거면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삽이래요. 아이고 막 그 그래 이제 2위가 뭐냐면 2위가 혀나 마 혀가 만발이나 빠져 뒤질로 그냥. 1위가 뭐냐면 간에 오미 붙어서 6개월 동안 긁다가 뒤질로. 여러분 이제 이게 뭘 표현해 주고 있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지금 막 웃고 깔깔대고 하시는 거 봐요. 이제 좋아 가지고 오늘 스트레스가 확 풀리죠. 인간이 욕이라는 것은 이게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잔인한 그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잔인한 마음을 이 욕으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사람이 왜 막 그 한 맺힌 일을 만나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쉬는 한숨. 예? 이렇게 속이 썩어 가지고 짧게 아이고 하고 이제 이 내쉬는 한숨을 유리컵에 딱 담으면 거기서 독을 채취하면 생쥐 세 마리 죽인대. 속이 썩어 문드러져 내리는 그 마음에서 긴 한숨을 내쉴 때 유리컵에다가 한숨을 내쉬면 복숭아꽃 빛깔이 나면서 거기서 독을 채취하면 생쥐 73마리 죽일 수 있다. 그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악, 저희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믿을게 돼요, 못 돼요? 믿을게 못 되죠. 여러분, 실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면 나를 믿을 조건이 1%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감각으로, 여러분을 감각하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6장 16절에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6, 7가지라 그랬는데 그건 나라는 육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마음에 미워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마음에서 싫어하고 계셔요. 근데 나는 나를 보면서 만족해하고 흡족해할 때가 너무나 많으시죠? 반응이 없으시네 이제. 나는 나를 보고 흡족할 때가 많잖아요. 흐뭇한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이만하면 됐지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 작은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했을 때 그 사람은 거만해져서 교만해져서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를 믿고 사는데 이유가 뭐냐?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 보는 거예요. 자기를 믿을 조건이 뭐가 있죠? 똑똑합니까? 잘났습니까? 자랑할 조건이 있습니까? 내세울 조건이 있나요? 하고 들어가면 아니요, 없는데요. 근데 왜 나를 믿죠?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추하고 더럽고 거짓된 인간을 죄악에서 건져주셔야 하고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라샤스 합창단 공연을 볼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고 그 처음 시작 딱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뒤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가 그 말씀을 나누다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예수라는 이름 하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아멘. 야, 내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 내 모습이 어떠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더라. 뭘로요? 예,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로 말입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진주의 칸타타 공연을 보시고 산청교회를 갔는데 늦지막히 도착을 했는데 형제자매들 둘러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간증도 듣고 하는데 한 자매님이 펑펑 울면서 목사님 저는요 교회 안에서 결혼했는데요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제 남편이 술주정뱅이로 20년 동안 살아요 어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아 남편 내일 아침에 데려오라 새벽에 남편을 데려왔는데 이 형제님 그 꼭두 새벽에 술 두 병 마시고 왔단 겁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형제 구원 받았어? 예.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살아? 아니요. 구원 받고요.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구원 받은 사람도 없고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그만 술을 한잔 한 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네가 이것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 자네 이 한 가지 알면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서 성경을 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여기 접어놓으시고요. 1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 그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영원히. 자, 내가 나를 볼 때 온전치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으면 온전합니까? 온전치 않습니까? 온전합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형제님에게. 자, 온전해 안 해? 온전합니다. 자네는 안 온전합니다. 왜? 제가 하루에 술을 열 병씩 마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를 어떻게 온전하다고 합니까? 그래? 다시 한번 읽어봐. 온전해? 안 해? 온전합니다. 자네는 안 온전합니다. 왜? 제가 술주정뱅이로 20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어떻게 내가 온전하다고 합니까? 그래? 다시 읽어봐. 온전해? 안 해? 온전합니다. 자네는 안 온전합니다. 왜? 제가 술주정뱅이로 이렇게 20년 세월 사는 동안 이런 삶이 지긋지긋해서 이 술 좀 끊어보려고 이런 삶 좀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안 됩니다. 앞으로 한평생 이렇게 살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온전하다고 말합니까? 그래, 자네 말 다 맞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 자네는 그런 사람 맞아. 그런데 그런 자네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걸 대답해봐. 온전해? 안 해? 온전합니다. 자네는 그럼 저도 온전합니다. 아멘. 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온전하다면 온전한 거죠. 예, 온전한 거예요. 이제 자네 집에 가면 또 술 마시겠지. 예. 자, 술 따라서 마셨어. 술잔 딱 내려놓으면서 믿음으로 소리쳐. 난 그래도 온전해. 이제 난 술 끊어졌어. 하고. 알겠지? 예. 그래 놓고 목사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자네 같은 사람이 성교학교 와야 돼. 그래 성교학교 들어왔어요. 그날이 금요일인데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성교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술이 끊어졌어요. 그 시간 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의 세계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자리에 진주 안경 목사님이 앉아서 그 광경을 그대로 봤어요.
그리고 주일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심홍섭 형제가 온전 술이 끊어졌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60이 넘은 어른이 한 분. 뭐? 내가 심홍섭이라는데 지가 온전해? 그럼 나도 온전하다. 그래가지고 술 끊어졌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또 깨달아가지고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야, 저 형제가 저런 믿음으로 나왔어. 그러면 나도 온전하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그대로 역사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참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확실한 것 같아요. 웬 줄 알아요? 여러분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한국에서 막 공연하고 다니는데 세상에 합창단이 또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칸타타 한다 그러고 인도에서 칸타타 한다 그러고 스와질랜드 칸타타 한다 그러고 남미에서 칸타타 한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니 진짜 합창단은 한국에 있는데 거기 있는 합창단은 누구요? 립싱크를 한대요. 예? 합창단이 부른 노래소리 그대로 내보내고 그냥 입모양만 따라하는 거예요. 립싱크만 해도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립싱크만 해도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열려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데 그렇게 행복해할 것 같으면 권력권도 하지. 그래 안 그래요? 예. 저도 교회 전도사님 한 분 있어요.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아들이 이제 전도자가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이제 선교의 마음을 쏟아라 그랬는데 세상에요. 매일 오전 7천 명, 8천 명에게 립싱크로 목사님 창세기 강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1,000명 또 몇백 명 이렇게 해가지고 오전 내내 7,000명 8,000명에게 말씀을 전해. 근데 분명 목소리를 얼굴은 아직 몰라요. 저쪽에서 분명 목소리는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심오한 말씀을 깨달았느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연구했느냐 신기해 죽을락한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홍콩 갔어요 지금요. 여러분 이제 립싱크가 유행이에요. 여러분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뭔가 조건을 갖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가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면 온전한 거죠. 자,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에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금은 홍해라는 바다 앞에 턱 다다랐습니다. 홍해라는 바다 앞에 가로놓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형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그 형편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세계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 버려두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430년 종살이를 하던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들의 우로를 알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을 해줬습니다. 그들이 지금 애굽을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430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 정말 하나님 어렵게 하심 어려움을 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홍해에서 죽는 것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만납니다. 열 가지 재앙을 베푸시면서 마지막 바로왕의 장자에서부터 맷돌가는 여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장자를 다 그 밤에 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다가 바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와서 장자를 죽이게 될 텐데 그 집 앞에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했습니다. 자, 그 성경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날이 유월절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해방을 받듯 세상의 죄의 종노릇 다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함을 받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뭘 볼 때 넘어갑니까?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그렇죠? 피를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피입니다. 그들이 어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걸 보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는 야, 하나님 이제 피를 발라 놔서 우리 집 안전하겠다. 그래 기뻐하며 즐거워 찬송하고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집은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어떤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찾아오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행 접시가 날아다니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재앙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 그 피가 약속이 돼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예수님의 피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심판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사망을 이기게 하는 것, 저주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면 어떤 형편도 이기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을 달의 시작, 그날을 달의 시작, 해의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구원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온전케 돼서 죄사함을 받은 그날이 있는 겁니다. 자, 유월절이 지나며 찾아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건 유월절이 지나서 그 다음 날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그날부터 시작입니다. 무교절은. 그래서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들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나게 하시면서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 인간적인 생각 다 무교절을 통해서 벗어버리고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 무교절이라는 기간 동안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빵 맛없죠? 예. 어릴 때 막 그 예?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예? 이스트 집어넣어서 넣어놓으면 부풀리잖아요. 이스트 없으면 뭐 넣죠? 막걸리 내가 넣어가지고 막 반죽해서 뚜껑 닫아가지고 아랫목에 툭 집어넣어놓고 입을 딱 덮어놓으면 나중에 보면 그게 막 넘쳐가지고 난리가 나죠. 진짜 맛있는 빵떡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어릴 때 저녁에 저녁밥을 이렇게 이제 할 때 제가 앉아가지고 부엌에 막 나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솥에 이제 딱 밥이 넘칠 때가 있어요. 밥이 딱 넘치면 이제 불도 더 이상 안 떼고 스톱이에요. 그때 솥뚜껑을 열고 천을 쫙 깔고 밀가루 반죽한 걸 쫙 풀어서 딱 놓고 뚜껑을 딱 닫아놔요. 그리고 한참을 뜸을 들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밥 풀 때가 되면 뚜껑을 딱 제끼고 천을 싹 감싸가지고 딱 드러내가지고 떡 내놓으면 그 빵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누룩 없는 빵 전혀 맛없어요. 이 무교절을 지나게 하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영적인 무교절이 와야 해요. 내 인간의 방법, 내 인간의 수단, 내 경험, 내 눈, 내 판단, 내 감각 모든 걸 부정해야 돼.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났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 섰어요. 그들이 반응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자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애굽이 아직도 있어요. 맞죠? 마음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에서 애굽이 버려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애굽이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마음은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애굽에 기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애굽에서 이끌려 나오면서 그들이 무슨 마음에 어떤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면 약속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바로가 뒤에 쫓아오는 과정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낸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어 우리를 절대 이곳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들은 담대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워 떨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에 약속도 하나님도 종도 가나안의 약속도 소망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애굽의 마음에 미련을 두고 있고 애굽 사람은 우리가 섬길 것이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볼 때 야 이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고통하며 살았던 그들이 아직도 애굽에 미련을 두고 있다니 아직도 마음에 애굽을 끝을 내지 않고 있다니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의 애굽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요 40일이면 당도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바로 가다가 전쟁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봐요. 당장 홍해 바다 앞에 땅 놓이는데 애굽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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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은 몸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애굽을 끝을 내시고 그들의 마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고 약속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됐을 때 그들은 소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그들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얼마나 소망스럽겠느냐 어떤 작고 큰 형편이 찾아와도 가나안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거라는 거죠. 어떤 형편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애굽이 끝이 나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형편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야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애굽에 있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애굽 생각하잖아요. 가다가 또 애굽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다가 또 고기 먹고 싶으니까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서 지내던 때가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광야 사막에서 무슨 잔치상이라고 하나님을 멸시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놈들 매일 매출하기를 동풍을 불어가지고 가져다 주시면서 한 달 6개월 1년 동안 이빨 사이에서 냄새가 나도록 내가 먹여주겠다. 우리 마음을 보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정확하게 가나안의 소망이 약속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그 어려움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욕 좀 얻어먹는다고 멸시 좀 당한다고 손가락질 좀 당한다고 핍박 좀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문제를 대신해 주신다. 이런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오늘 너희 눈에 비춰진 이 애굽 사람들, 오늘 너희 눈에 보여진 이 애굽 사람들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바로 하나님은 홍해를 지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얽매이고 그들을 구속했던 애굽을 철저하게 끝을 내주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것도 없고, 그렇죠? 애굽에 미련 들 것도 없고 애굽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애굽은 끝났네. 이제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남은 거예요. 아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갈랐어요? 모르시죠? 코끼무로. 흥! 성경 그래도 있어요. 코끼무로 가르셨다고.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바다 속 밑바닥에 마른 땅이 펼쳐졌어요. 제가요 그 마른 땅, 그 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막 긋고 있는 상상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막 걸어가면서 보니까 아이고 이 안에 오징어도 지나가네, 고등어도 지나가네. 손을 놔가지고 아이고 요 오징어 헤쳐먹어야 되겠다. 그 바다를 마른 땅을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다시 홍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바로의 군대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오는데 한가운데 딱 들어왔는데 합장하더라고. 여러분, 물이 합쳐지면서 애굽 사람이 시체로 변했어요. 시체로 변했어. 애굽이 끝난 오늘 맞습니까? 애굽이 홍해에서 끝났어요. 더 이상 그들을 주장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들이 머물 만한 애굽, 미련을 둘 만한 애굽이라는 세력은 다 끝이 나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라니 그들의 마음의 소망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봤지만,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까지 이르렀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저 사람에게 교회가 아무리 커다란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줘도 육신은 사랑을 모릅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은혜를 못 깨닫습니다. 나중에 보면 세상에 저 사람 교회가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신하지? 어떻게 감사한 줄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거지? 그게 육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변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고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변하면 문제 돼요. 여러분 육신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바로 홍해에서 애굽을 끝을 내시듯이 여러분 나라는 육신을 오늘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죽고 그 마음 안에 내가 무너진 그 터위에 주님이 서시는 것이고 종이 서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무교절을 주신 겁니다. 마음의 무교절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을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의 애굽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형편 앞에서도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무교절이 임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종이 약속이 세워져서 가나안의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아니야 저번에 하나님 물이 바닥났을 때 물을 주셨잖아 이번에도 하나님 물을 주실 거야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있은 물을 바꾸실까 그들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열 명의 족장들은 악평하고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가다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아직도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 놓고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발견했는데도 마음의 애굽이 끝이 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을 따라 가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애굽이 끝이 난 사람 여호수아 갈렙 형편이 그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는 형편의 종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형편이 그들을 끌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게 되고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홍해를 지나면서 마음에 무교절을 주시고 마음의 애굽의 끝을 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살기를 바라셨던 것. 우리 마음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받았는데 이제 난 구원받았어.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지 너 뭐가 필요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무교절을 주셨어.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곳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옆 사람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읽어야 되겠죠? 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 애굽의 사슬에서 그 노예 생활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누가 그들을 해방시켜 줬습니까? 자,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 그렇죠? 애굽을 끝을 내 주신 분도 누구?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눈보라에게 씻어 주신 분 누구예요? 예.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나라는 육신을 끝내 주신 분도 누구예요? 예. 아멘. 자,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일반교회 다닐 때 누가복음 9장 23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거기에 나오는 제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했어요. 고난의 십자가라고 배웠어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그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끝났습니다. 그는 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없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내 육신에 올라오는 생각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로 이미 처리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죠? 예, 예수로 사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처음 앞부분에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심홍섭 전사님이 온전하다 믿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 온전치 않지만 온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볼 때 내가 무슨 예수야? 내가 어떻게 그래? 아니요.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어요. 이제 예수님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살 때 고달팠죠? 힘겨웠죠? 공고했죠? 그죠? 근데 예수로 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걱정할 것도 없죠? 짜증날 일도 없겠죠? 그죠? 예, 예수님으로 사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놀라운 건요, 내가 예수님으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요. 예수로 살게 해놨다니까, 예수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2008년 12월 26일 날 목사님을 뵀습니다. 그때 사역을 안 하고 있을 때죠. 목사님 저를 만나주셨는데 저에게 애굽 소년이 아말렉을 주인으로 섬겼다. 그러자 병드니까 버리고 떠나더라. 아말렉이 미워지지 않겠느냐? 싫어지지 않겠느냐? 아말렉에 대해서 선을 딱 긋고 애굽 소년의 마음이 떠난 것처럼 너에 대해서 선을 긋고 네 마음이 옮겨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육신은 대적자입니다.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대적자. 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믿고 살았습니다. 인간 믿으면 망하는 거구나. 이제 더 이상 인간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딱 선을 그어버리고 나에게서 돌아서서 어디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게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을 고치고 다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목사님 그 다음 이야기했습니다. 어이, 신앙은 참 쉬워.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는 교제해라. 그래서 자네 바뀌었다는 소식 들으면 바로 서울로 불러올릴게. 그러고 하셨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말씀 앞에 두셨습니다. 내가 이 애굽 소년이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종에게 속해 있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신앙은 쉽다. 왜 쉽다고 하셨지? 아, 목사님이 왜 신앙이 쉽다고 하셨는지 내 마음에 한 번도 더듬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에 더듬어 봤습니다. 왜 목사님 신앙이 쉽다고 했지?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된다고 했지? 신앙은 구원 받는 것과 똑같다 그랬지? 구원 어떻게 받았지? 예수님 이루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지. 그러면 신앙도 그렇구나. 신앙도 이미 주님이 이루는 세계구나. 믿기만 하면 되도록 이루어진 세계구나. 근데 한 목사님이 박 목사님 만나 상담하고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물고기 돼요 하고 이야기 들으니까 목사님이 그래 자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져? 자네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말이야 자네 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이 자네를 주장을 못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말이야 그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자네를 끌고 갈 수 없어. 자, 내 속에 생각이 안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생각이 올라올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말씀이 그 생각을 다 쳐내는 겁니다. 그 생각이 말씀을 이길 수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내 속에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내 마음이 뒤집어져서 야, 또 왜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야 죽었는데. 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 생각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구나. 올라와라. 생각이 올라오든 말든 내버려 두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만 믿으면 그 생각은 이미 죽은 것이고 그렇죠? 그 생각 이미 십자가의 끝이 난 것이고 이 생각은 내 거 아니에요.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마음에 임하면서 내가 이미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종을 두시고 교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길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돌아갈 곳 없습니다. 시험 들어도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요. 넘어져도요 교회 안에서 넘어지면 돼. 성경 한 권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외국인이죠. 그죠? 예. 여러분 나그네 인생 외국은 외국인 제가 인도에 한번 다녀온 적 있는데 인도에 갈 때 기내 가방 하나 챙겨 가지고 갔다 오지. 예? 아파트도 챙기고 자동차도 챙기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가볍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기대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다.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교절이 임한 사람들은 자기를 벗어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래서 교회와 종의 인도를 따라가는 동안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마음에 애굽이 끝이 나지 않은 걸 봅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면서 애굽을 끝내 주셨습니다. 이제 마음의 무교절이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에 가나안의 소망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그들 마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마음에 애굽이 끝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좋은 마음으로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이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십자가로 내가 끝이 난 사실을 믿을 때 내 자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비로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종이 교회가 세워지고 약속이 세워져서 하나님으로 종의 마음을 받아 믿음의 삶을 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계속되는 수양의 속에 하나님 성령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